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전선에서 그리고 러시아 본토 여러 가지로 타격을 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스스로 자기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또 그런 일들도 종종 벌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죠. 그러니까 계엄령 상태에서는 사실 집회, 시위 이런 거 다 금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천 명 단위로 모여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위대가 요구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민생고를 해결하라, 전쟁을 끝내자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이들의 구호는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왜 망쳐놓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 다음에 총사령관은 사퇴하라 라는 이제 구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해임된 이제 국방장관 페도로프 국방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이제 시위입니다. 사실 이 페도로프 국방장관은 취임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취임을 해서 이제 6개월 막 넘어간 이제 그러한 장관인데 이러한 장관의 해임을 둘러싸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나도 그러면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군 장성들 그리고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장관 지지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전의 준화는 그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 페도로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페도로프 국방장관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보시면 되게 젊습니다. 정말 젊어요. 동구권 사람들이 한 30대가 넘어가도 갑자기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어 보입니다. 1991년생이에요. 정말 젊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은 이제 35살, 3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젊디 젊은 국방부 장관이죠. 이 장관이 해임됐다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페도로프 국방장관의 전력 뭐 살펴봐도 특별한 곳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23살, 24살 때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해서 한번 낙선한 것이 유일한 이제 실제 정치 경력의 전부 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2019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고문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제 자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뭔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네, 7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대 장관으로서 이제 디지털 전환부 장관에 취임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그러한 부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처의 핵심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자정부와 관련돼 있는 즉 인터넷으로 국가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해보는 이제 그러한 부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도로프는 이제 2019년 취임한 이후에 스마트폰 속 국가라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디아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어로 이제 부르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2024년 그러니까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전쟁 이후에 이제 5년 정도죠. 그러니까 2024년까지 모든 국가 서비스 100%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자정부를 스마트폰으로 옮겨놓는 이제 그러한 작업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이제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로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전자정부가 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쟁 와중에도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민들의 요구를 이런 디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한 뭐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아쉬운 대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떠받치는 하나의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젊은 친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그러니까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국방장관이 됐냐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제 원래 업무가 디지털 관련 업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맥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페도로프는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X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트위터였나요? 장관 X로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문가로서 가장 빠르게 파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OK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에 기반한 여러 가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제 보유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가 이제 전자전, 특히 이제 사이버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공세를 이제 퍼붓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또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국가 역량으로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민간 뭐 여러 가지 민간인들 그리고 기업 총동원해 가지고 러시아와 사이버전을 이제 치르는 이러한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역량을 이제 과시를 하게 되니까 2023년 3월에는 교육 및 과학부총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학부총리가 있죠. 그래서 한 단계 이제 승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자신의 역할, 역량 이런 것들을 잘 추진을 해왔을 뿐만 아니고 뭐 부패에 찌들지 않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부패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이제 그러한 나라였는데 페드로프는 부패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작년이죠. 2025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임의 원인은 이제 부패와 관련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이 부패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당연히 의혹 그리고 비난, 공세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이런 문제에서 거리가 먼 사람을 반부패 전선에 내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페드로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검찰을 통해서 이런 반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페드로프는 청렴한 이미지를 기반으로서 이제 검찰 총장 후보로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페드로프라는 친구 젊죠. 그다음에 청렴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죠. 능력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인맥도 좋아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로프라는 사람을 이제 약간 한켠으로 그러면서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달에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4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 전까지 3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드로프가 네 번째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페드로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방장관 별로 가고 싶었을 것 같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장관이라는 존재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군과 대통령 사이에서 되게 애매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전을 치르는 군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 표도 잘 나지 않고 책임은 많고 하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만 OK를 하고 올해 1월 4일 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페드로프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올해 초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한테는 가장 어두운 순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병력이 왜 부족하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인구 구조상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0대 지금 한창 전선에 투입해야 될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이제 투입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동원을 회피하는 이제 그러한 인력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류상으로는 동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인력이 2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0%인 20만 명만 동원해도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당시 상황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선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최전선 그리고 후방 합해가지고 한 20만 명의 현역병이 탈영을 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 동원도 안 돼. 전방에서는 징집을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된 병력 중에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병영이 이제 전선에서 탈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높아지던 상태였죠. 당시 페드로프 이제 국방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이것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낮추는 전술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타겟이 부패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반부패 전선 검찰총장 뭐 이런 후보로까지 올라간 역량을 10분 이제 발휘했던 거죠. 당연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이 전쟁, 무기 조달, 즉 국방 조달과 관련돼 있는 쪽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된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드로프는 취임하자 말자 악명 높았던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된 인사들을 바로 쳐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기세를 잡아서 이제 대대적인 부패 인사를 이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부패를 없애겠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방조달을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공개입찰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또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신속한 조달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핑계로 그동안에는 이제 소수의 제한 입찰 그리고 비공개 입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대대적으로 공개 입찰로 전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체결됐던 계약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인사들이 누구였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결국 몇 달간의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총 66억 달러 규모의 이제 부패를 발견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인사들을 이제 내모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둡니다. 특히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155mm 가장 이제 전선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포탄이 있죠. 이 중포와 관련된 포탄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낭비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깨끗한 공개 입찰 이것으로 돌리면서 총 16%의 비용 절감, 포탄 한 발당 16%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개혁 인사라고 하면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페드로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제 국방 업무에 도입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많은 전술들이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먹구구로 다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무엇이 효율적인지도 제대로 판명이 되기 않은 거죠. 하지만 페드로프는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전체 업무에 대해서 디지털 알고리즘을 도입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고리즘이란 것은 사람이 처음에 설계는 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고 처음에 설정된 방향대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그리고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던 군사계획. 군사계획이라고 그러면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군 조달, 그다음에 장비 개발, 그리고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가 잘했던 수학적 알고리즘, 즉 디지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 참모부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합니다. 이러한저러한 물자가 필요해요. 이만큼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조율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각각의 병과 그리고 맡은 업무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그다음에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동원 거부 그다음에 탈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침략을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병력들을 전선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침공받은 나라예요. 그러면 한번 투입된 병력이 후방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장기간 투입이 됐으니까 이제는 제대를 시켜줘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선에 투입된 병력이 2주, 3주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뺀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 이런 때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몇 해 출격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이제 제대를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페드로프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보병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방 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최전선에 투입된 병력의 급여를 3배로 현실화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목숨 내놓고 제일 어려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급여가 그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해서 충분히 높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로 몇 년씩 공무원 병사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전역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한된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장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에 대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제 제시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무작정 하염없이 무기한적으로 복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무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면 집으로 간다. 라는 이러한 이제 개혁을 착수를 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들을 무작정 빨리 할 수는 없었으니까 사실 이제 6월 달 막 착수를 해서 시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국방장관이 이제 해임이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개혁뿐만 아니고 페드로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전술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개별 전선에서 개별 군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국방 전략 그리고 교리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어, 랜드, 이코노미 세 개의 전략으로 이제 기결하게 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방어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쏟아져 들어오는 무인기,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을 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계속 지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이죠. 그래서 영공방어 첫 번째. 두 번째, 전선에서의 어떤 러시아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는 적 지상군 억제, 랜드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코노미입니다. 러시아 경제를 타격을 줘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막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창 급박하게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뭉클한 정말 참 맞는 말 을 잘합니다. 사람보다 기술이 먼저 싸워야 된다. 사람을 갈아놓는 게 아니고 기술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용감무쌍한 우크라이나 보병을 전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드론을 먼저 상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손실은 얼마든지 돈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고 드론을 먼저 잃도록 하는 전술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캐캐묵은 전술이 아니고 새로운 전술들, 기술 개발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콕콕 꽂힙니다. 매년 매 1년마다 전선에서 드론 기술은 20배, 30배씩 진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에서 후방에서 한가하게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시험 평가해보고 적용해보고 발주 놓고 전선에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전선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단을 쥐어 짜야 되고 그다음에 전선에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고 개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양상은 분기마다 그러니까 서너 달마다 극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유연한 전술을 갖추고 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창의적인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나눠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을 뒀던 것은 영공방어, 에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크라이나 방공군 역할을 잘해왔다라는 것에 치하를 하는 데서 더 한 발 나가서 정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즉 모든 목표물 우크라이나 키우로 날아오는 모든 목표물을 다 요격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점을 명확히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 날아오는 목표물의 95%는 요격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수치 목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것을 달성하면 어쩔 수 없이 놓칠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다라고 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규책 사유를 명확하게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그리고 어떻게 95%를 요격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재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민간 역량을 총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다양한 방공 역량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인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맞춰보자라는 실험적 방공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 개인, 여러 가지 조직들 등등 해가지고 30개 이상의 조직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민간 조직들은 그동안에 불만이 많았어요. 소규모로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결과들을 제시를 해줬는데 백이 없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이것이 뭔가 너무나 실험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군이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평가해보고 실제로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그다음에 A라는 기술하고 D라는 기술하고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와 관련돼 있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전까지는 요격이 상당히 어려웠던 제트 추진 샤헤드. 이란이 제공했던 샤헤드는 원래 이제 프로펠러 피스톤 엔진으로 추진했던 그런 방식인데 러시아가 이것을 제트 추진으로 하면서 시속 40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면서 요격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 제트 추진 샤헤드를 성공적으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패트리어트라든지 서방이 제공해준 미사일이 아니고 저렴한 미사일 그리고 요격 드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선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신속하게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춘 거죠.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 잘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방어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방어의 핵심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 최전선으로 가는 물류 이 루트를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어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물로 도로를 다 감싸는 게 최선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해낸 상태에서 하루에 8.5km씩 이제 드론 방지 그물을 설치를 해 나가면서 총 1200km 가까운 이제 보급로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로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24시간 고속으로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을 하면서 전선에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전투 역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적 지상군, 즉 러시아군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여기에서도 효과적인 전술을 채택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크라이나군 전술이 바뀐 것 같습니다. 땅을 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군의 목숨을 빼앗는 그러니까 땅과 피를 교환하는 그러한 전술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페드로프의 계획이었던 거죠. 즉 러시아군이 1km 전진을 할 수는 있어. 그러면 그 1km에 대해서 최소한 200명의 목숨은 빼앗아보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내주고 상대방의 피를 얻어내는 그러한 전술로 여러 가지 전술을 바꾼 거죠. 이와 동시에 이제 러시아군이 활용하고 있던 스타링크 서비스를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페드로프가 우선순위를 지정을 한 거죠. 즉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냥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유도되는 러시아의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그리고 민간시설들을 타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스타링크 수신기.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을 해서 이것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준 거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화이트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지 못했던 러시아군의 장비라든지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스타링크 수신기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약화되고 드론과 관련된 역량이 바닥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보존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쏟아져 들어오는 러시아 보병 그리고 소규모 침투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드론의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페드로프가 보니까 각 전선에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공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전략적 차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드론 작전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추가 투입 또는 철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드론 작전 실시간 관리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목표, 그다음에 명확한 집행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국방부 장관의 역량으로서 이제 동원을 해냈던 거죠. 결국 이러한 역량들이 집중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후방 150km까지 러시아군 보급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량이 갖춰졌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거의 뭐 고립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할 여력들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던 드론 역량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뭔가 잉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잉여의 역량을 가지고 추가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상군과 관련되어 있는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페드로프는 이제 군 행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다 어떻게 훨씬 더 빠른 그러한 이제 드론 조달 능력을 갖췄느냐에 대한 비밀은 이제 공개 격차, 경쟁 입찰인 거죠. 그러니까 군이 요구하는 ROC만 맞추면 뭐 누가 됐던 성능과 비용만 맞추면 누구든 OK라는 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 내 50만 대 이상의 드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는 백이 없어도 내가 검증만 되고 생산 역량만 갖추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이제 1년에 생산 역량이 뭐 400만 대, 500만 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에는 백이 없어서 역할을 못 하고 있던 전문가들을 2000명 이상 객관적 역량 평가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로 기반해서 보고했던 모든 것을 없애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 보고 그리고 자동으로 필요한 것들이 확보되는 확인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량들을 통해서 최전선에 있던 병력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보급 역량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즉 그전에는 전선에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서 후방에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서류를 올리고 하면서 이것들을 창고에서 있는지 없는지 재고를 확인해서 재고가 있으면 끄집어내서 이제 전선으로 배송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했던 거죠. 대한민국도 사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것을 많이 디지털로 전환해서 빠르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모두 다 디지털로 보급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거죠. 전선에서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24시간 내에 최전선까지 가게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창고에서 최전선까지 그전까지 걸리던 시간에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선에서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론을 통해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단순하게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정찰이 아니고 이제는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뭐 필요할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것은 넘어서 이제는 부상병 수송까지도 약간 무리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선에서 잘 역량을 쌓은 이러한 군인들, 특히나 성과가 좋은 부대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포인트로 무엇을 하느냐? 자기들이 필요하는 물건을 골라가지고 핸드폰으로 골라가지고 이 포인트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총기라든지 포탄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식 보급 루트로 가는 거지만 내가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드론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보고 싶은 전선에 있는 부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포인트로 신기술을 구매하고 신장비를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더 빠른 피드백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참 정말 대단한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경제를 타격하는 데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전쟁은 돈이다라는 명확한 이제 생각을 하고 돈줄을 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단순 명료한 명제를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타격 목표가 군사시설과 더불어서 석유 수출 터미널이라는 방어하기 매우 곤란한 하지만 일단 타격을 하고 나면 상대방한테는 뼈아픈 시설을 이제 공격 제1순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이 내 옆에 다가왔다라는 공포감을 전달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좀먹는 데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정유시설을 타격하고 그리고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해상 물류를 방해하는 데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드로프의 여러 가지 전술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드론, 그리고 거의 껍데기만 남아있던 우크라이나군 해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없는 말 그대로 이제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과 더불어서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간절히 필요하던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유럽 즉 서방과의 협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서방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서방은 서방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어요.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라는 불만, 우리가 도와준 돈이 그리고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필요한 도움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페드로프는 이제 효과적으로 조직을 해내는 거죠. 즉 급한 불은 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한 그리고 나토도 미래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미래전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전쟁 기술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협력과 관련된 포인트를 매우 좁힌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름대로 돌아가던 것은 돌아가도록 그리고 미래전과 관련돼서 서로가 역량을 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성과가 나야 기분이 좋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군을 도왔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돼. 라는 새로운 장비, 신기술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페드로프는 그전까지는 우크라이나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내 자본만 허용이 되던 방위산업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이제 허용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공동으로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들어내면 일단 전선에 투입된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면은 내가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돈 들이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것들을 만들면 이미 검증된 거에 약간의 기술, 약간의 돈만 더해주면 개량을 해가지고 당장 투입해보고 내일이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싸우고 있다. 좀만 도와주면 이길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이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페드로프를 해임하게 됐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페드로프가 진행했던 많은 일들은 그동안에 꿀빨던 기득권과의 갈등 그리고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군 부패와 관련돼 있는 파워게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밀린 거죠. 당연히 돈이 쏟아져 들어오던 군 조달에는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저런 경로로 들어오는 기득권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이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 밀려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군, 정치 이런 쪽으로 발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서 페드로프에 대한 공격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 회사들이 독점했던 것을 이제 공개 경쟁 입찰로 가고 몰아주기를 타파하고 지극히 옳은 국방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페드로프를 몰아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실제로 전투를 치르는 우크라이나 군을 통제하는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대립인 거죠. 사실 이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옛날 스타일이다라는 비난이 있죠. 그러니까 구소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후방에서 지휘를 하면 전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무조건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무형 지휘 체계는 뭐죠? 어떻게 보면 목표는 제시되는데 그 목표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단과 그다음에 개별적인 방법들은 전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회 루트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전선 지휘관이 가장 잘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표 달성에 집중해라 라는 게 임무형 지휘 체계인데 이 시리스키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목표는 달성이 되는데 그 목표 달성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그 소비에트 체제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체제는 사람을 갈아놓고 대규모의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여도 죽여도 파괴해도 파괴해도 계속 밀려오는 소련군 탱크, 소련군 보병. 에 따라서 이제 전선이 붕괴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겪었던 것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시기의 서방이었는데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정된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전선은 틀어막았는데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됩니다. 전선에 싸워본 군인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다 보니까 아우 난 그러면 나 개죽으면 안 당할 거야 도망갈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선 붕괴가 이제 가속화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시르스키 이 총사령관이 무능력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능력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이 전선을 통제하던 상황은 구멍이 숭숭 나던 상황이었어요. 개별 여단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 개별 여단에 전투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군이 계속 침투하면서 전선을 붕괴시키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여단들을 후드려 패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병력들을 뺏어내고 이것을 갈아 넣어서라도 구멍을 틀어막고 그다음에 반발하는 여단들의 지휘관을 뺏고 사단 군단 체제로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나름대로 할 일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이제 당연하게 하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최전선의 군인들이 반발을 했던 거죠. 결국 페드로프와 이제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 전투 교류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드론이 중요한 건 알아. 근데 100대를 날리면 그중에서 실제로 목표를 타격하는 건 몇 대야? 컨디션이 좋고 날씨가 괜찮고 했을 때도 전체의 40%밖에 안 돼. 그다음에 상대방 전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날씨, 악천후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 2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전체 드론 중에서 60%나 80%는 표적에 가보지도 못하고 추락해. 맞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전선에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우리가 승기를 잡는 상황은 뭐냐. 결국은 잘 보호된 중장비, 즉 탱크, 장갑차, 여기에 화력이 더해지면서 전선을 붕괴시키고 보병이 가서 참호를 격파를 해야만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기동 작전을 못하더라도 전형적인 제병 협동, 그러니까 보병, 포병, 그리고 전차, 보전차 합동 전술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을 일단 확충을 해야 돼. 즉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드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보조적 역량이야. 그리고 탱크와 장갑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드론 보호용 장비가 필요해.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2025년에 일단은 보병을 갈아 넣으면서 역량을 집중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2026년에 이제 페드로프 장관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로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맞아. 결국 전체 드론의 20%에서 40%밖에 상대방에 도달하지 못해. 그런데 결국 그 20%에서 40%가 전체 우리가 적 타격의 80%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볼 거냐에 따른 거죠. 그래서 페드로프는 어차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 4년 동안 경험했잖냐. 그럼 미래전으로 가야 돼. 그럼 미래전은 드론 그리고 지상장비도 이제 무인으로 가는. 그래서 무인 공격 차량. 그래서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무인 차량들이 러시아 전선 또는 러시아 방어진지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관제하고 드론이 목표물을 지정하면 무인 차량이 공격하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적이 몰려올 때는 우리 보병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무인 차량들이 나가서 적을 막아내고 적 방어선에도 무인 차량이 먼저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의 전투 수행 능력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잘 보호된 보병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 더 많은 드론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드론.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에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포병이다. 그런데 이 포병은 옛날식으로 마구잡이로 쏘는 것이 아니고 잘 통제되는 디지털로 통제되는 드론과 일체화된 포병을 이제부터 갖추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은 국방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오히려 군 작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을 막고 있다라고 불평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국방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준 정보도 제대로 쓰지 못하지 않냐. 지금 봐라. 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객관화된 자료를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페드로프 국방장관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잖아요. 35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전쟁은 끝나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농공행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공과 잘못을 다 있는 사람하고 잘못은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공이 큰 젊은 국방장관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양쪽 다 해임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 그리고 이 군과 결탁된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이 시리스키 총사령관의 해임을 결사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페드로프를 먼저 해임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즉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관 먼저 해임하고 그다음에 총사령관 해임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페드로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냐. 국방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 잘하고 맞는 것도 맞고 페드로프 장관이 잘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내가 당신을 국방장관 시킨 가장 핵심은 뭐냐. 지금 동원 체제를 개혁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200만 명 어떻게 잡아들이고 전선에서 탈영한 20만 명 전선으로 복구시키고 여러 가지 동원 체계 개혁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안 하고 자기한테 인기 있는 정책만 맨날 X에서 떠들고 있지 않냐라는 게 대통령의 이제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방부 장관은 해임이 됐습니다만 갈등은 이제 현재 진행형인 거죠. 즉 페드로프 장관은 이제 X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길어요. 한 40가지 정도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르스키 이제 총사령관의 약점,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의회도 오케이를 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이제 노골적으로 토로를 하면서 해임해라 라고 대통령한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군이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군 작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이제 정기적으로 브리핑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우크라이나 내부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악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 페드로프 국방부 장관을 정말 애지중지, 우리의 구세주, 뭐 기대주 이런 식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되게 친한 그리고 친 우크라이나 쪽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된데도 페드로프 장관의 여러 가지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이 페드로프 장관의 인맥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과 관련돼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팔란티어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다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로프 장관이 묵묵히 백의종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러한 인맥들을 움직여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압박을 넣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단기간에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정치적으로 경쟁자로 간주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전쟁에 나간 장수는 일단은 갈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죠.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게 우크라이나한테는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자기 발을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또 면이 또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후속 상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